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같이 우리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들을 친히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벗섬겨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처럼 헛되이 보낸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주를 믿는 자는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행 가방을 사달라고 졸라서 장난감과도 같은 아이들용 캐리어를 사주면 거기에 좋아하는 장난감과 옷가지와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넣고 항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실에 안 보이던 여행 가방을 보게 되면 어디 여행 가나 보다 하고 바로 눈치를 챕니다. 우리는 가끔 짐을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과 여행을 갈 때의 짐과 이사와 이민의 짐은 다릅니다. 출장을 갈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짐과 의복, 세면도구 정도 챙겨가면 됩니다. 여행을 갈 때에는 여행지에 맞는 옷가지들과 물품들, 또 어린아이들이 동행하면 유모차, 카시트 등등 좀 더 규모가 있는 짐을 꾸려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체크하고 싸도 빠진 것이 꼭 있습니다. 이사와 이민은 살고 있는 터전을 옮기는 것이기에 가지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아픈 기억을 꺼내 죄송합니다만 전쟁 중에 피난의 짐은 더더욱 다름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짐의 규모와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짐을 싸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이삿짐을 싸는 퍼포먼스를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로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동시대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에 남아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과 유다에 남은 이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방과 성전을 두루 살피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25절의 말씀,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당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현재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다녀온 예루살렘과 성전이 타락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저들의 생각과 희망이 잘못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격에, 아니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것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라 하시니 참혹한 현장을, 그리고 다가올 심판 예언을 통해 그들의 희망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그 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그 돈을 손에 쥐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쓰다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첫 현금, 그렇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았을 때에 부모님의 고생과 그 가치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파멸되고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얻는 회복과 자유의 값어치를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면 그 꿈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 봅니다. 성전 환상이 있은 후에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보았던 이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7절 말씀의 시작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을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선지자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면 좋을 텐데 그래도 가끔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족속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자주 언급되는데 그 반역하는 족속은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늘 지칭합니다. 사극을 보면 왕정 시대에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였기에 반역하였다고 하시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볼 눈이 없어서 못 보고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이방인에게는 반역한 족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기에 이스라엘 족속이 반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위,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십니다. 행동이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함께 상징적 행동을 눈으로 봄으로써 각자가 깊이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낮에 급하게 짐을 싸서 끌려나가는 것처럼 처소를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에스겔의 행동을 쳐다보고 뭐 하나 했을 것입니다. 포로의 행장입니다. 여행 가듯이 여유 있게 예쁜 옷 고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을 가듯이 급하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에 바벨론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 짐을 싸고 나온 그때처럼 싸서 내놓았습니다. 저물 때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캄캄한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보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제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안 좋은 추억을 끄집어내는 에스겔의 행동을 보며 화가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다리를 저는 사람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하면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리를 저는 행동을 한다면 사고의 기억과 현실의 자신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퍼포먼스를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의 행동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없더냐 하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들 민족들의 임박한 포로 생활과 이미 포로가 된 자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남유다에 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며 그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바벨론 왕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은 그가 바벨론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림나에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반역죄에 대한 선고를 받고 그곳에서 그는 두 눈을 빼임당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호위하는 자들과 부대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이 일을 하시니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시드기야의 군대 중 몇 사람은 피하여 살아남겨 두셨는데 그것은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무해질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그 거민들에게 닥칠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거민이 자기들이 성 안에서 버티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적군의 공격을 항상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여준 것처럼 근심하고 놀라면서 먹고 마시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회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비록 이렇게 경고된 심판이 마침내 오기는 올 것이지만 그것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그들 스스로 그리고 서로 간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속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예로부터 한 민족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말하여져서 굳어진 어구로 전해지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멸망이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 묵시가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 묵시는 굉장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는 예민하게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공동체의 의식 구조를 반영하여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들은 아직 여유가 있다 생각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관심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대해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의 날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유와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들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에서 누릴 성도들이 있을 것과 반면에 게으르고 완악하여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될 성도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임박한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자신의 대장암 말기 판정, 어머니의 죽음, 아내의 혈액암 판정 등 연이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할 것 없는 그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두려운 주의 날이 속히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고 잠들지 않고 깨어 영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하여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볼 눈과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거리낌이 있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완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허황된 세상의 말과 아첨하는 복수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웃과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센트럴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이제는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바라볼 눈과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보고 듣지 않겠다고 내 맘대로 주장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저희들도 내 고집과 아집으로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절과 환경을 보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경제와 건강, 가정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암투병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고 애통함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이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물질로나 정서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영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사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